솔로몬 왕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10장 말씀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 역시 다윗의 시대의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든든하게 다진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대를 가장 부강한 시대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금이 풍부한 시대였고, 백향목을 들판의 뽕나무처럼 취급할 만큼 아주 호화롭고 사치한 그런 문명의 시대를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말씀의 시작을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는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 세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문명의 수준도 아주 높았고, 또이 나라가 나일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문명의 모태다 그렇게 말할 만큼 긴 역사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많은 물품을 싣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서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고, 또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고대의 이 왕국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대 군주들의 시대는 권력만 왕궁에 집중됐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지식도 왕궁으로 집중됐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지식이 다 권력과 벗어나서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지식 세계마저도 권력이 독점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왕들은 그 시대 가장 현명한 현자들로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고, 제왕이 되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학문적인 수업을 많이 했던 것도 고대 왕국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이 될 만한 왕세자가 정해지게 되면 특별한 스승을 곁에 두어서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식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왕실 교육의 전통이었는데, 그 예전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이 시기 솔로몬의 시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어서 이두 왕이 만났을 때이 세상 최고의 지식자들의 식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대화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이 시바 여왕이 감탄하고 굴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교류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식 세계에 있어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점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 여왕이 와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당신께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 이상으로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라고 그에게 경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터인데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것인지 정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대로 각 나라마다 고유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얼마나 도와주는가에 따라 나라가 운명이 좌우된다고 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셔서 정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 모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 신앙 없었던 이방인 왕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신 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지도자 된 사람은 이런 시각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고 이 모든 것이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탓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셨고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는 이 지식의 청지기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만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지식이나 예술적인 감각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식의 공유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사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뇌물 바치듯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주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이런 방식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하나의 무역의 형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의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바 여왕도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 그에게 솔로몬이 준 것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물물 교환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무역의 거래가 두 나라 모두의 경제를 그게 부흥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산을 내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지 이렇게 서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투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유목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먼 나라 이 스바 왕국과 이런 형태의 무역을 개시하게 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유익한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무역의 성행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국가적인 부가 크게 창출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입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나 되었다라고 말해서 어마어마한 금을 보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는 그 시기의 화려한 문명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금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전쟁에 유익하겠느냐? 전쟁에 별로 금으로 만든 방패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쇠로 만든 방패가 더 유익하지. 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일종의 화려함의 상징이었고,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를 자랑하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얼마나 화려한 시대였던가를 알려줍니다. 또 21절 말씀에는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다 금그릇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그릇 역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보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위생상에 있어서나 이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매우 불편했을 터인데 그 금그릇을 사용했다는 것 일종의 화려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는 무역을 통해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했습니다. 상아와 또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했는데 이 원숭이나 공작을 실어 온 것이 이게 무슨 국가의 큰 경제적인 유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즐기는 동물들이게 보고 즐기는 그런 동물들이 희귀 동물들인데 이런 것을 실어 왔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상아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니까 어느 나라와 무역을 했을 것인가가 참 궁금해지게 되는데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인도와 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한 학설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와 무역을 했을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향품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인도 쪽이 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인도이든 아프리카이든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로서는 그먼 곳에까지 무역선을 보내가지고 희귀 동물들을 실어오고 상아를 가지고 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려웠을 터인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국가적인 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튼튼한 시대를 만들었는가라는 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무역과 외교적인 관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고 그 시대가 굉장히 화려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솔로몬이 그 특유의 지혜로운 통치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찜찜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또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개운치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몇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초기에 보여주었던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여기 한마디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성전 건축 후에 웅장한 기도를 하고 했던 이런 그의 모습이 이 경제적인 부흥의 시대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흥에 초점 맞춰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뭔가 솔로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지혜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는데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 스스로 잠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잠언이 그가 기록한 말씀들인데 잠언에서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과정, 이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이 시기가 되면 경제적인 정점의 시기에 솔로몬이 상당히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하는데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든 세상의 잡다한 방면의 모든 지식이 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지식의 과잉이 그로 하여금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온갖 것에 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도 이방 세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나중에는 이제 군사 무역까지 하게 되죠. 먼 나라에서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이나 해쪽 속에 되팔고 하는 이런 무기 거래를 통해서도 부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런 무기 거래를 힘썼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지역 전체의 그 일종의 군사 비용을 증가시키게 만들고 이것이 각국의 부담이 되게 하고 이런 결과로 가져오게 되어서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도 만나게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될 여러 부작용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백향목을 덜의 뽕나무처럼 취급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게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확산되어 나가서 지방의 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게 만들면 좋았겠는데 예루살렘은 쓸데없는 금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보유할 만큼 660달란트의 금을 보유할 만큼 넉넉한 흥청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지방의 변방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하는 이런 오히려 지방의 백성들은 짐이 더 무거워지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나누어지게 만드는가라는 것은 역시 통치자의 몫일터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화려함을 즐기는 것을 그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의 한계도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의 시대에 솔로몬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 어떻게 이 시기에 그런 부흥의 시기에도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에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신앙이 국가의 중심 정신으로 더 풍성해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점을 간과하고 화려함에 도취해버린 것은 정말 나중 역사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부흥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솔로몬보다 한 수도 높은 지혜를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